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김성환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전격 사임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체적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으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의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조태용 미국 주재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성환 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내정자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2차관을 지낸 외교관 출신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우크라이나에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미에서 수도 크리우로 가는 열차 안에서 가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를 여기서 볼 준비가 돼 있다며 시 주석을 초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와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그와 접촉했었지만 이후 1년 넘게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초청을 수락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제공할 정보가 없다면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과 소통을 유지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동부 바흐무트와 아우디우카를 점령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바흐무트 등지에 대한 57차례의 공격을 방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국경 인근 북부 마을 두 곳과 전선 참호들을 시찰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벨라루스 내 전술핵 배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보내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그가 하는 발언은 위험한 종류이며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 러시아 국영 언론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오랫동안 전술핵무기 배치를 러시아에 요청해왔다면서 미국은 수십 년간 전술핵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해왔고 우리도 미국과 똑같이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지난달 21일 미국과의 핵군축협정 뉴스타트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와 2년에 한 번씩 해오던 핵전력 관련 자료 공유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그들이 뉴스타트의 특정 양식 준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당 자료를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오늘 러시아 국영 리아노버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은 미국이 자료를 우리에게 주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면서 뉴스타트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어 미국은 러시아와 달리 해당 협정을 공식 중단하지 않은 만큼 해당 조항을 전적으로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 체계와 수천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훈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3천 명 이상의 병력과 약 300개의 장비가 이번 훈련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훈련 기간 중 러시아 내 세 곳에서 이동식 야르스 체계 기동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훈련은 전략미사일군이 옴스크 미사일 부대를 점검하고 야르스 체계로 무장한 노보시비르스크 미사일 부대와의 지휘와 참모 훈련 등 이들에 대한 포괄적 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략미사일 요원들은 중앙군관과 항공우주군 부대 및 병력들과 협력해 위장과 현대항공정찰수단들에 대한 반격 관련 일련 조치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르스 ICBM은 미사일에 여러 개 탄두를 실어 각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MIRB 탑재가 가능하며 작전 반경은 12,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전술 핵탄두 공개에 국가 안보와 동맹의 보호를 위한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 공중폭발 시험 주작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면서 위력 확인을 위한 추가 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최고는 11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전술 핵탄두 공개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동맹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군사 능력과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지만 북한의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 한반도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북한 정권과 마주 앉겠다는 우리의 바람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고 다양한 핵무기 개발 의지를 보이는 데 대한 백악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핵 야망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We're well aware that Kim Jong-un continues to fire off missiles. And he continues to try to improve.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 점을 계속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과 마주앉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며 그것은 영내 한반도에서 우리의 조약이나 안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o date they have not shown any willingness to sit down and try to diplomatically deal with this issue.
커비 조정관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국가 안보 이익과 동맹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군사적 능력과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대규모 연합훈련을 수행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또한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잘 파악하고 인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 역량을 영내에 투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미국 주도로 열리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특별히 초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We are very very proud of our partnership and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과 동맹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은 영내에서 강력하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자 핵심 동맹국이며 매우 좋은 우방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하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초대해 매우 기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29일 개막되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과 한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의 공동 주최로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의 부상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 2021년 12월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1차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110개 나라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 민간 분야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독재국가들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민주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총회 개막식에서 축사와 함께 세계적 도전에 대한 위기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 부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최근 핵 공중폭발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공중폭발 시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가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을 불안정하고 위험하며 더 넓은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계속 느낀다고 정기적으로 말하는 것을 봤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So you have seen us speak about this quite regularly in that we continue to feel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동일하고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나는 데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물론 북한은 아직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lso made clear that we are open to meeting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27일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SRBM에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다며 당시 발사가 핵 공중폭발 시험 사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개발이 제기하는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28일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개발이 미 본토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continued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se threats to our homeland.
밀리 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4 회기연도 국방 예산 심의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러나 우리는 70년간 그랬듯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확장 억제 공약은 변함없고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한반도와 그 주변의 미군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도록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우리는 북한, 이란 그리고 세계 테러 조직들의 진전되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양자 및 3자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동맹인 한국, 일본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밀리 의장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 타이완 방어를 도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부 전투 병력이나 그런 종류의 것들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think in different ways, yes. Perhaps not all with combat forces and
밀리 의장은 이어 우리는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와 상원이 비준한 양자 방위 조약을 맺고 있고 그것들은 철통 같다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우기로 약속한 조약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전략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프랑스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고 영국은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북한이 27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규탄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또한 북한 지도자가 전술 핵탄두 보관 장소로 묘사된 시설을 방문하면서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할 것을 재차 촉구한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딴 도발은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이 즉각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 제의에 응해 협상장에 복귀하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협력국들과 함께 노력하고 모든 당사국들 간 대화를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28일 발표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계속 유엔 안보리 위반을 지적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7시 47분부터 8시경까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핵 공중폭발 시험 사격이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중부전선의 중요 화력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사일 부대에서 3월 27일 관하 구분대들을 중요 화력타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시범 교육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발사된 전술 탄도미사일에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으며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목표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 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폭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또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북한 대표가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하자 한국 대표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건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28일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각국의 발언에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튀르키예와 호주 대표가 북한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문제 삼았다며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일방적이고 도발적인 비난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훈련은 한반도에서 위험하게 진화하는 군사 환경에 맞춰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한국과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포함한 미국의 도발적 군사 행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PRK's recent missile launch drills are to strengthen its war deterrent to cope with dangerously.
이어 호주와 튀르키예 등이 한반도 상황을 우려한다면 북한을 겨냥한 공격적인 군사훈련과 같은 도발적 행동을 미국에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한국 대표가 북한의 주장을 근거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북한은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다자주의를 촉진하려는 우리의 집단적 열망을 짓밟으면서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s are clear. The DPRK is blatantly violating international law, trampling on our collective aspirations to promote.
그러면서 수십 년간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개발해 온 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합훈련을 포함한 한국과 미국의 연합 방위와 억지 태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고 이러한 방어적 조치는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논리에 북한 대표는 2차 반박권을 요청하고 한국에 세 가지 공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Can the joint military exercise be justified as defense oriented? Second, would any country
북한 대표는 연합 군사 훈련이 방어 위주의 훈련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가 자국 문 앞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 무방비 상태로 남아 있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아울러 그런 위험한 군사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가 어떻게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겠느냐고 한국 측을 몰아세웠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공개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이 같은 논리를 이미 여러 차례 반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성훈 참사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30년간 북한의 약속 불이행 사례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미국의 군사활동이 북한의 무기활동을 촉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유엔 회의장에선 이처럼 한국과 북한 대표가 서로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박권을 활용하지 않거나 반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곳은 그 문제를 논의할 장소가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설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부터는 반박권을 적극 활용해 북한의 주장에 대응하고 북한이 또다시 반박권을 행사하면 다시 맞받아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공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새 핵탄두의 정확한 위력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북한이 공개한 화산 31은 여러 종류의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작은 크기로 북한의 과거 핵탄두와는 달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ompare it to that what we saw in 2015, the big round disco ball, some people call a disco ball. So this is a step forward. Then what is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28일 VOA에 북한이 6년 만에 신형 전술핵탄두함을 공개한 화산 31과 관련해 2016년 일부에서 디스코볼로 불렸던 북한의 첫 핵탄두와 비교하면 진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산 31의 정확한 크기는 측정할 수 없지만 사진 속 김정은의 신체를 기준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수중 드론, 심지어 최근 몇 주간 북한이 시험해온 전략적 순항미사일에도 맞는 작은 사이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8일 전술핵탄두라고 주장하며 화산 31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시찰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새로운 전술핵탄두로 보이는 무기 10여 점이 담겼습니다. 북한인 사진 속에서 관련 핵탄두를 화산 31로 명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여러 미사일에 장착한 예시가 그려진 도시기 벽에 걸린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연보연구소 소장은 과거 북한의 실험 횟수 등 경험을 미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화산 31의 직경은 40cm 정도로 보이는데 이는 초기 탄두 직경의 80cm에서 이후 60cm보다 작아졌으며 북한의 이전 실험 횟수를 보면 실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한 이미지 속 전략 핵탄두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지 모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유형의 탄두는 모두가 우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화산 31의 위력은 50킬로톤이나 100킬로톤이 아닌 10킬로톤 범위로 추정된다며 위력 확인을 위한 추가 실험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argue that this design probably is in this range of 10 kilotons. It's not a 50 kiloton or 100 kiloton weapon.
무기의 정확한 위력을 확인하려 하지 불확실하게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며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이는 수소폭탄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북한의 추가 실험이 반드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ut actually you can do many, many other tests to test whether your physics works in this nuclear device.
북한은 이미 지난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얻은 만큼 실제 측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나 과학적으로 제작된 실험장에서 다른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령 고속카메라를 통해 높은 폭발력을 실험하는 등 가능한 다른 많은 테스트가 있다는 게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의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은 이런 실험으로 만만치 않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풍계리 재건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핵실험을 서두를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화산 31을 공개하며 충돌 시 전술핵을 사용할 역량을 보유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It's certainly consistent with a small nuclear warhead that would fit on some of the shorter and medium range.
김정은은 그동안 한국, 미국과의 충돌 시 전술핵을 사용하거나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해왔다는 겁니다. 이어 화산 31은 북한이 실험 중인 고체 연료미사일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에 잘 맞아 보이고 북한의 저위력 핵탄두 개발 주장과도 일치한다며 화산 31은 전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탄두로 보이는 무기를 전시하며 미국과 한국의 탄두 소형화 등 핵무기 개발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해 화산 31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전시함으로써 아직 시험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는 핵무기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 같은 북한에 미국과 한국은 지금처럼 조건 없는 대화 제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 종말로 이어진다는 점을 계속 확인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일본과 협력해 최근 1년의 훈련 등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한국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움직임과 관련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지난해 11월 54차 미한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상기시켰습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미한 국방장관이 당시 성명에서 사드 포대가 캠프 캐럴, 즉 성주 미군기지에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사드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의 정상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24일 성주기지에 사드가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 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초안 공람이 마무리됐으며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기지 정상화를 위한 시설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미한 양국 정부 간 합의에 의해 설치가 결정됐으나 성주 군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 목표로 하는 포괄적 합의를 추구하는데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미국 민간연구소가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확장 억제 대화를 통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이 28일 동북아시아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날 발표한 신냉전 승리,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계획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두 가지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 역내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하며 북한을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전략적 억지력과 재래식 억지력으로 뒷받침되는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유엔 결의와 미국 법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외부적 혹은 내부적으로 유발된 북한 정권 교체 전망은 비현실적이라며 미국은 대신 비핵화를 명시적 목표로 하는 포괄적 합의를 계속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비핵화 제안은 상호 행동의 근거에 수년의 기간 동안 점진적 이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억지력과 국방력을 증강하고 향상시켜 국가안보를 보호하려는 노력과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때까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확장 억제 공약을 계속 확인하고 영내 미군의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응해 자체적인 억지력을 개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재래식 전력 증강, 정밀 타격 능력 강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이 미국의 동맹을 북한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북한의 강압적인 외교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일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핵뿐 아니라 중국의 핵 확장이 미국이 영내 동맹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확장 억제 대화를 통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의 자체 핵무장은 미국의 오랜 비확산 노력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BOA는 국무부에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 미국, 동맹, 미군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데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부회장은 28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고 한일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을 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So
카라파노 부회장은 북한 비핵화 기조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국이 핵 확장에 나서면서 핵무기가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핵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우리가 결국 잊어버릴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핵 보유국이 추가돼서는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미국은 여전히 핵 비확산 전략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라파노 부회장은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확산은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며 미국에 있어 가장 안정적인 환경은 미국이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비확산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논의해서 함께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s in Korea during the Cold War and we had a scenario to support the South Koreans with tactical nuclear weapons.
카라파노 부회장은 냉전 당시 미국은 전술핵 무기로 한국을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정한 억지력 성공의 척도는 상대가 재래식 전력으로 이길 수 없으며 확전에 핵 억지력을 위협할 선택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라포노 부회장은 미한 양국이 논의할 여지는 매우 많다며 이번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국민의 안보를 진심으로 우려하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에 더 나은 정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 강하고 자신감 있으며 안전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 증진은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더욱 강력한 동맹들이 되게 할 것이며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촉진하는 목표를 동맹들과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전략으로 미국 영토 보호, 미국 번영 증진, 미국의 국방 태세 전환, 중국 공산당 영향력 축소 등을 제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서 미중 경쟁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갈등이라고 밝혔습니다.
Do we want to return to the dark ages in which the dominant powers on the earth were powers that did not believe that individual humans had rights granted to them by their creator.
루비오 의원은 지구상의 지배적인 힘을 가진 국가들이 창조자에 의해 부여된 개인의 권한을 부인하는 암흑시대로 돌아가길 원하는가, 아니면 자유의 햇빛 아래에 사는 국가들이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세상에 살길 원하는가라고 물으며, 결국 경제, 산업, 지정학적, 군사기술 등 우리가 직면하는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갈등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UN 인권기구가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새 보고서를 발간하고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은 생리별의 고통과 절망감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28일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 범죄를 다룬 새 보고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발표했습니다. 6년에 걸쳐 피해 당사자와 가족 80명을 심층면담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대상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등에 구금당한 북한 주민, 미송환 국군 포로와 전시, 전후 납북자, 제일 북송 한인 피해자, 납치 외국인 등 다양합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이 보고서가 강제 실종과 납치 피해자, 그 가족의 지속되는 고통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며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보장을 위한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폴커 트루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보도 자료와 동영상을 통해 강제 실종은 가장 끔찍한 인권 침해 중 하나이며 재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one of the most horrific human rights violations.
이어 이 재앙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책임 규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강제실종 피해자 중 다수는 관리소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 등 수감시설에 구금돼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고문을 당했으며 이 중 일부는 가족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채 즉결 처형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제실종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 국민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제실종자 가족이나 간신히 이탈한 자들의 가족도 연좌제로 인해 가혹한 보복이나 강제실종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의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 빈곤과 차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등 오랜 세월에 걸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2년 조업 도중 납치된 한 납북자의 아내는 남편의 납북 이후 돈이 없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호소했고 익명의 한 피해자 자녀는 아버지의 납북 뒤 집안이 전부 망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됐으며 내 인생도 거꾸로 돼버린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보고서 발표 행사엔 이러한 피해 당사자 또는 가족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전시 납북자의 아들 김재주 씨와 전후 납북자의 아내 송복심 씨의 동영상 육성입니다.
지금 그 아버지 생각만 하면은 자다가도 잠을 못 자겠어요.
좀 한번 죽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죽기 전에 한번 얼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우리 안 되지요.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피해자 장기영 씨의 아내 이순남 씨는 보고회에 참석해 반세기 넘게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송환도 안 되고 생사 확인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공산국가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군포로의 아들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이봉남 씨와 이태경 북성제일교포협회 회장도 이날 증언에 동참했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국군포로 단에 대한 그 학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가니까 그 직업에 대한 선택권도 우선 없습니다. 그 국군포로 자식은 무조건 그 아버지를 따라 그 당황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일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독재국을 뚜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북한의 노예 같은 생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탄압과 숙청, 암흑과 같은 미래가 탈북을 재촉했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로 국제사회는 강제실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해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북한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즉시 피해자들의 조속한 송환과 석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임스 헤인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은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권을 평화, 안보와 함께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그리고 지난 50년간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겪은 고통을 무시한 채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충돌로 인해 미래의 고통을 겪을 위험에만 집중할 순 없다는 게 보고서의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message is we cannot focus solely on the risk of future suffering from a conflict that may happen.
트르크 최고 대표는 보고서에 기록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부와 교류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고 유엔과 협력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강제 실종과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권 문제 해결책을 찾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자행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조사를 국제사회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관할권 또는 역외 관할권 원칙 등을 활용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법원 또는 국제재판소에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으로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최근 미국에서 추방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민국 수감시설에서 대기하던 문철명을 중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철명이 이달 초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대변인은 28일 VOA에 문철명은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최초의 북한 국적자로 형기를 마친 시점부터 추방 대상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철명의 선택에 따라 미 이민세관단속국은 이달 초 그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송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하며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 국적자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미국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돼 2021년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인물입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 1월 20일 문철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문철명이 말레이시아 구금시설과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시점까지를 최종 징역형량으로 선고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 2월 이민세관단속국의 수감자 현황 정보를 확인해 문철명이 버지니아주 볼링그린 소재 이민국 수감시설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달부터 문철명의 이름이 수감자 현황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아 그의 추방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날 이민세관단속국이 이를 최종 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문철명은 선고 공판에서 부인과 딸이 거주 중인 중국으로 추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철명의 변호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 국적자를 추방한 전례가 없는 만큼 관련 절차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었습니다. 실제로 문철명은 북한으로 신병이 인도돼야 하지만 미북 간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이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문철명은 최초 미국으로 송환될 당시 여권조차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의 중국행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문철명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중국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문철명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지 혹은 미국으로 송환되기 전 체류했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제3국으로 향했거나 아예 북한으로 돌아갔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편 BOE는 지난달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미국에서 진행된 문철명 관련 사법 절차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가 29일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8일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북한인권 보고서 첫 공개 발간을 밝히면서 다음 날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UN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이도훈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거듭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인권,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와 통일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통일부가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선 단돈, 이론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는 29일에서 30일 진행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29일 오전 6시 개막 직후 열린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이란 주제로 회의를 직접 진행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BOA의 질의에 직답 대신 한국 정부의 성장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우리의 경험과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을 한층 더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BOA에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주도하는 건 매우 유익하다면서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와 뉴욕의 유엔안보리 유엔총회에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is Kim Jong-un understands that if he goes too far, there's going to be North Koreans who see what South Koreans have and want it.
백악관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이 회의에 120개 정부와 다른 파트너들이 동참할 예정이며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영건입니다.
북한 항구와 해상에서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류 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조선이 계속 드나들고 서해상에선 불법 환적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북한 남포 유류 항구 한편에 대형 유조선 두 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이들 유조선은 모두 약 85m 길이로 한 척은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하역 부두의 선체 중간 부분을 댔고 다른 한 척은 바로 옆 해상 유류 하역 시설 인근에 떠 있습니다. 남포 유류 항구가 전날인 25일까지 텅 비어 있었던 것으로 미뤄 이날 유조선 두 척이 유류 하역을 위해 정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초부터 28일까지 남포 유류 하역 시설로 들어온 유조선은 5척으로 집계됐습니다. 5일에서 6일에 한 척꼴로 어디선가 유류를 실어 나른 듯한 움직임입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은 위성 관측이 어렵고 야간에 드나든 유조선 역시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 실제로 정박한 유조선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한동안 움직임이 뜸했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 유조선이 발견돼 주목됩니다.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은 바다 한가운데에 만들어진 파이프를 통해 유류를 육지로 옮길 수 있는 곳으로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선박 간 불법 환적을 거친 유류가 북한 선적 혹은 제3국 유조선에 실려 이곳에 하역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8월 이후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날 약 7개월 만에 이곳에서 유조선이 포착된 것입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해왔습니다. 이달 포착된 5척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최소 5만에서 최대 15만 배럴의 정제율을 확보한 셈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서해에선 선박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26일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나란히 붙어있는 길이 약 100m 선박 두 척이 찍혔습니다. 남쪽에 자리한 선박은 선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적재함을 개방한 채 떠있는데 반대편 선박으로부터 물품을 옮겨 싣거나 그쪽으로 넘기는 순간이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도에서 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해상에선 길이 약 85m 선박 두 척이 맞대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항구를 놔두고 굳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선체를 맞댄 경우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한 불법 환적 움직임과 일치합니다. DOE는 지난해 이 일대에서 36건의 환적 의심 사례를 발견했고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32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를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더하면 올해 환적 의심 건수는 모두 34건으로 늘어납니다. 안보리는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선박이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을 주고받았더라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초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정황이 잇따라 발견된다는 DOE의 지적과 관련해 우리는 정기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혹은 다른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시도에 대해 북한 행위자 혹은 북한을 대신해 활동 중인 기관을 계속 제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재 대상자를 찾는 것에 더해 우리의 노력 상당 부분은 제재 집행에 초점이 맞춰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제재 회피 시도 행위를 밝혀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미국 제재이든 혹은 유엔 제재이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제재 회피 연결망을 추적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호위함과 초계기가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북제재 감시활동인 네온 작전을 3년 연장한 것도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왕립 해군 호위함인 몬트리올함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부과한 제재를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인 네온 작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28일 BOA에 헬리팩스급 몬트리올함이 국제 해군 훈련 참가를 위해 27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출발했다면서 훈련 종료 후 한반도 인근 수역으로 이동해 네온 작전에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왕립공군의 장거리 대잠 초계기인 CP-145로라도 향후 몇 달 동안 작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네온 작전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고안된 유엔 안보리 제재 감시 활동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부과된 1년의 유엔 제재는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네온 작전은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국제안보, 유엔 안보리 제재체제 유지의 중요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캐나다의 가치에 부합하는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하겠다는 캐나다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몬트리올함의 이번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는 연간 배치 호위함 수를 현행보다 한 척 더 늘리기로 한 아니타 아난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난드 국방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캐나다는 연간 호위함 배치를 두 척에서 세 척으로 늘림으로써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설명된 대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계속해서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또 캐나다 총리실이 최근 네온 작전 3년 연장을 발표한 데 대해 캐나다는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이 바로 캐나다 정부가 2026년 4월 30일까지 네온 작전 임무를 연장해 한반도 주변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총리실은 지난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틴 트리도 총리의 정상회담 후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30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네온 작전을 3년 연장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공동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호위함과 정찰기 등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해 북한의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네온 작전을 실시해 왔습니다. 캐나다가 네온 작전을 연장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과 2021년 4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선 두 번은 모두 2년씩 연장했지만 이번에는 3년으로 기간이 1년 더 늘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3월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호주와 영국 총리와 나란히 서서 오커스로 알려진 2021년 3자 안보협의체의 주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국제군축안보담당 차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의 파트너십이며 이 파트너십의 핵심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pillar is the US and UK helping to provide Australia with a nuclear-powered submarine.
젠킨스 차관은 첫 번째 기둥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둥은 선진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인공지능과 수중 기술, 고급 사이버 기술, 양자 컴퓨터, 극초음속 그리고 대초음속 능력뿐만 아니라 전자전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원자력 잠수함이 수십 년 동안 태평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and UK have had nuclear power submarines for over 60 years and there's other countries that have
젠킨스 차관은 미국과 영국은 60년 이상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해 왔다며 중국과 러시아, 인도, 프랑스도 원자력 잠수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 잠수함은 원자력으로 움직이지만 재래식 무기로 무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All three partners to this agreement, to AUKUS, are members and states parties to the nuclear.
젠킨스 차관은 오커스 협의체의 세 개 파트너는 모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회원국이라며 호주는 비핵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비핵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젠킨스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커스 파트너십의 첫 발표부터 핵 비확산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파트너 모두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가 있는 빈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오커스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최고의 비확산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 논의해 왔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21세기는 정말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it's really important right now that we modernize our allianc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젠킨스 차관은 따라서 지금은 이 지역 파트너들과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미래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며 과학자들과 산업계 그리고 선원들이 모두 함께 일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능력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